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밤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경제와 국경안보, 외교정책 등 국정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방송 주최로 9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자신의 재임 중 성과를 강조하고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자신은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수십억 달러가 넘는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있다 형편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정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전쟁이라며 우크라이나에 2천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엄청난 액수이며 미국은 이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져가면 우방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김정은부터 푸틴까지 그가 아끼는 사람 누구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푸틴 등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등은 바이든 대통령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3차 대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론 직후 CNN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답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반러시아 정책에 대응해 비우호국과의 외교관계를 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27일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이 이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교관계 수준을 낮추는 해결책이 가능한가라고 자문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방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먼저 한 적은 없으며 대사관과 대사의 역할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소통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상대의 행동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담당 부서 2인자가 27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커트 캠벨 부장관이 이날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항해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어 조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이 되는 중국의 지원에 우려를 표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캠벨 부장관이 마 부부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27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는 이란의 자금줄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 운반에 관여한 아랍에미레이트 기업 3곳과 이들 소유 선박 11척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의 거래 원송을 도왔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 한국과 공동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황해도 일대로는 밤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 맞대결을 펼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비롯한 모두가 미국을 신뢰한다고 강조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가 27일 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낙태, 이민, 외교와 안보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두 사람이 TV 토론회에서 맞붙은 건 지난 대선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혼돈을 정리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남긴 업적을 바이든 대통령이 망쳤다는 식의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단순히 기록을 보라며 자신의 행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Look at the record. Look at what I've done. Look, I've turned around the horrible situation you left me. As I said, 15 million new jobs, 800,000 manufacturing jobs.
특히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끔찍한 상황을 되돌렸다며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가 넘는 민간 투자 등을 유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이젠 명성을 잃었다며 이는 그가 해외에 가장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제품을 들여온다면서 사람들을 밖으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며 그들의 반도체 공장은 노동자 한 명에게 1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인 국가고 일을 해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동맹을 비롯한 모두가 우리를 신뢰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We're the most progressive country in the world in getting things done. We're the strongest country in the world. We're a country in the world who keeps our word and everybody trusts us.
그러면서 러브레터를 주고받는다는 김정은부터 푸틴까지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길 바랐다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개의치 않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매우 나쁜 대통령이고 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며 맞섰습니다.
I wish he was a great president. I don't mind being here. But the only reason I'm here is he's so bad as a president. That I'm gonna make America great again. We're gonna make.
이어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나라고 이는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책이 매우 나쁘고 군사 정책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분쟁을 거론하며 이들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wars that will never end with him. He will drive us into World War III, and we're closer to World War III. Than anybody can imagine. We are very.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3차 세계 대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3차 세계 대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푸틴 등은 그를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등이 바이든 대통령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3차 세계 대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번 전쟁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war that never should have started. If we had a leader in this war, he led everybody along. He's given $200 billion now or more.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를 내버려두고 우크라이나엔 2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면서 이는 엄청난 돈이고 이전엔 이런 일이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600억 달러를 가지고 떠난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면서 내년 1월 20일 취임 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실제로는 전범이라며 그가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fact is that Putin is a war criminal. He's killed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And he has made one thing clear. He wants
이어 푸틴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며 그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소련 제국을 재건하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거기서 멈출 것으로 보느냐고 반문한 뒤 이후 폴란드와 벨라루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것은 현 시점엔 돈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드는 무기라며 우리 나토 동맹국들은 우리만큼 우크라이나를 위해 많은 자금을 댔고 그것이 우리가 강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에서도 대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안전했던 국경이 바이든 대통령의 개방으로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사회 보장 체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남부 국경에서 취한 행정 조치로 인해 불법 밀입국자가 40%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국경 상황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더 나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가 연방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맞섰습니다. 두 후보의 토론은 약 1시간 30분간 앵커 2명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답변을 하고 각 후보가 상대의 답변에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사 측은 한 후보가 발언을 할 때 상대의 마이크를 꺾고 이에 따라 4년 전 토론회 때 나왔던 상대방 말 끊기와 상호 비방은 없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 한국과 공동으로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7일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 그룹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여권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핵협의 그룹은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미한 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핵 비확산 원칙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23년 4월 미한 양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획기적인 확장 억제 공약이라며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이 선언에 담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연 이후 한국 여권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6일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독자 핵무장을 위한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까지는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더그밴더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러협력 심화에 따른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정확히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the problem with the U.S. government approach is it's acting as if extended deterrence is in America's interest.
벤도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역량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인들은 왜 북한과 핵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쉽게 정책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 전력개발 부차관보는 27일 VOA에 매우 진지한 지도자들과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의 확장 억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take very seriously how dire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and that our you know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not a solution.
이어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보유한 동맹국들이 있기에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론 우리는 비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은 중국과 북한에게는 큰 성공을 줬지만 한국, 일본, 미국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니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7일 VOA에 한국에서 이런 생각은 향후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일지라도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n security is still heavily hedging on an American.
크로닌 석좌는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이를 완전히 잃는다면 작은 핵무기를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과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록 관료주의적이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 기술을 느리게 전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7일 VOA에 정치적 발언은 모든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엘리트들의 신중한 국가적 논의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발언들은 김정은과 푸틴의 안보 합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렇긴 하지만 지난주 북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엘리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는 북한이 얼마나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CSIS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핵 욕망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그 욕망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장 억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을 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냉전 당시 소련이 미국 도시에 ICBM을 퍼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토에 확장 억제를 제공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연계하는 집단 방위 선언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SIS는 지난 4월 한국 핵 옵션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연구소 전문가,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 중 3분의 1만이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육군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무인기와 전투 로봇 분야에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 군대가 이미 깊이 통합돼 있는 것처럼 이 양국 방위 산업도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글러스 부시 미국 육군 획득 보급 기술 담당 차관보는 27일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인 항공기와 지상 전투 로봇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미한동맹 내 방위산업 협력 확대의 잠재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래 기술 분야는 잠재적인 협력의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is is where there are many areas for potential cooperation. Unmanned aircraft, we are trying to go as fast as we can to take advantage of drones and new unmanned aircraft.
부시 차관보는 우리는 드론과 새로운 무인 항공기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상 로봇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미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는 지상 로봇을 우리 부대에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첨단 통신 네트워크가 뒷받침되는 이 두 가지 기술 분야는 모두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영역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종건 한국방위사업청장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출산율이 매우 낮다면서 그래서 충분한 병력과 인적 자원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re facing North Korean threats and we have very low birth rate. So it's hard to have enough force, human resources.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이를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 청장은 이어 현재 한국은 예산의 많은 부분을 무인무기체계에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무인무기체계 분야에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한국은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군사과학기술은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고 이 과학기술을 적용해 무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공유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 간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생산, 공동의 유지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모색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무인무기 체계에서 매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부시 차관보는 미한 양국 군대가 긴밀히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도 같은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제조 강국 중 하나이며 미국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ready again deeply integrated already on the ground. We our industries need to be more integrated. Kind of like our militaries are very integrated. We need our defense industries to be integrated in the same way.
이어 정부의 역할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위 산업체들이 생산에서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가 더 많이 논의하고 타협하며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고 양국이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은 계속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미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의 모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를 즉각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27일 납북자 문제의 시간적 제약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미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에서 열린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두 달 전 일본 방문 중 면담한 납북 피해 가족들의 사연을 상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Akihiro took the first bullet train from Kobe to meet with me while I was in Japan. I later learned that every year h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40여 년 전 23살 때 유럽 여행 중 납북된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아버지인 아키히로 씨가 고베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자신을 만나러 왔었다며 아키히로 씨는 매년 아내 교코 씨와 케이크를 구워 딸의 생일을 축하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코 씨가 딸과 재회하지 못한 채 2020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납치 피해 가족들에게 말한 것처럼 미국은 그들과 함께하며 가능한 모든 기회에 납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한 미한일 등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미 있는 진전 대신 미사일 발사, 다자주의 대신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서 공격적으로만 대응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Despite attempts at dialogue, the DPRK has responded only with aggression, choosing missile launches over meaningful progress.
이 같은 해롭고 위험한 행동은 끔찍한 인권 유린과 연결돼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인권 유린을 외면하거나 더 나아가 조장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안보리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와 납북자들의 귀환을 위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EU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가 종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Japan has identified 17 Japanese citizens as victims of abduction by North Korea. Moreover,
납치 문제 담당상을 겸하고 있는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확인했고 이 중 5명이 귀환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귀환한 납북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는 과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과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 이 장기화할수록 일본과 북한 간의 새로운 관계 실현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우리와 함께 보다 넓은 시각에서 결정을 내릴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북한에 의해 자국민이 납치된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의 황준국 대사는 실망스럽게도 북한은 인권 유린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모든 납북자 및 억류자, 전쟁 포로를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uch to our dismay, DPRK's denial of its human rights abuses remains categorical. The DPRK regime must immediately return all abductees, detainees, and prisoners of war to their families. Last year at the Camp David summit,
황 대사는 지난해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 포로 송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성공적으로 소집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질 때까지 안보리가 북한의 암울한 인권 상황을 계속 조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주엔 유럽연합대사는 EU는 북한의 납치 등 인권 침해와 남용이 잇친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인권대표를 지내기도 한 람브리니디스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DPRK must sincerely listen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t should address all allegations of enforced disappearances.
북한은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강제 실종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결하며 모든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유엔 결의안 제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계속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국제사회는 46년 전 자신의 누나인 무고한 13살 소녀를 납치해 인질 외교를 지색해온 북한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는 지난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시에서 하굣길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타쿠야 씨는 생존해 있는 납북자의 부모는 이제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아버지인 95세 아키로 씨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부모 세대가 생존해 있을 때 북한이 모든 납치 피해자를 일괄 송환하면 일본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독자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데 반대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Association of Families of Victims and the Rescue Association formulated new action plan. It states if all abduction victims are repatriated,
타쿠야 씨는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는 일본과 북한 양국 간의 밝은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김정은은 밝은 미래를 위해 선대 정권에서 자행된 납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됐고 이 가운데 5명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으며 12명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유조선 여러 척이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유조선이 자주 포착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 방향으로 운항 중인 북한 유조선은 모두 세 척입니다. BOE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를 살펴본 결과 북한 유조선 금진강 2호와 금운산 호가 각각 한반도 동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북한 유조선 신평 11호는 북한 서해에서 남하한 뒤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뱃머리를 동쪽, 즉 대한해협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전례로 볼 때 제주도 남해상과 대한해협을 거쳐 한반도 동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운항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한반도 동해를 운항 중이거나 동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목적지가 북한 동해의 항구나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항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한 서해를 출발한 유조선이 굳이 큰 반원을 그리며 반대쪽 동해로 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해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최근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앞서 비어있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나우카항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선박업계에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유류를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선박수배 공고문이 배포됐습니다.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화주인 러시아 회사는 지난달 초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유류 7천에서 8천 톤을 선적해 북한 남포로 옮겨줄 유조선을 물색 중이었습니다. 또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도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밖에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북한 유조선 신평 5호가 지난 24일 나우카항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유조선 우정호였던 신평 5호는 2019년 북한으로 소유권이 불법으로 이전된 이후 북한의 유류 운송에 활발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이번엔 러시아 바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유류 거래 정황이 뚜렷해진 상황에선 이들 유조선 세 척의 운항이 더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백톨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간 유류 거래는 미국 정부도 주시하는 사안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and refined petroleum transfers.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전문 유엔기구가 북한의 전파 교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27일 최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 GPS 신호교란 공격과 관련해 북한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ITU 공보실은 이날 BOA의 관련 질문에 한국이 전파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이후 ITU는 북한과 접촉해 해당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전파교란 중단과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답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ITU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93개의 회원국을 갖고 있는 ITU에 한국은 1952년, 북한이 1975년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당국은 지난 3일 기준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과 옹진으로 추정되는 전파교란 신호가 누적 14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와 관련한 GPS 전파 혼신 신고 건수는 507건, 선박은 97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지난 10일 BOA에 북한이 GPS 공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회색지대적인 그 도발 가운데서 성공적이었던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가 크게 안 됐지만은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한다거나 GPS 교란 범위를 지금부터 훨씬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ITU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국제사기구, IMO 등 유관 국제기구에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26일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제11차 항법 및 통신 수색구조 소위원회 회의에서 GPS 교란 문제가 제기됐고 소위원회도 이를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논의된 내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표될 최종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IMO 이사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며 아직 이 주제에 관해 IMO 이사회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지난 10일부터 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2차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문에는 북한에서 발언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강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전문가 기구인 이카오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에 사는 러시아 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민이 해외 인력 파견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모든 노동이 강제노동이며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게재한 인권의 정치화에 중독된 백악관의 정신착란증 진단서란 글에서 미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국무부가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제노동 동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이웃나라 사이의 정상적 인원 내왕을 강제노동과 결부시키면서 터무니없는 억측을 늘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들 간의 친선과 단결의 유대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며 이건 호혜와 평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무슨 강제노동과는 인연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휘웨이는 국무부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여권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권의 정책 혹은 패턴이 존재했다며 북한 정권은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했던 미국 내 탈북 난민들도 같은 증언을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 사는 한바울 씨는 27일 VOA에 파견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이 아닌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밤에 11시, 12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대충 해서 술 한 컵 그냥 쫙 마시고 밥 아주 쫙 먹고 자요. 자고 새벽 다시 일어나면 또 다시부터 그러고 일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신매매 사람들 데려다 아주 돈은 지들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싸게 어디 가 빠지지도 못하게 하고 인신 그냥 인신매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기자들 가서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눈물 흘릴 거예요. 진짜로.
국제노동기구 ILO와 자유권협약 등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되고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ILO의 핵심 협약인 강제노동협약 29조는 정부가 강제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임금을 받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받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군 소속 벌목공으로 일했던 장청국 씨는 한 소대가 산속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작업 환경이나 노동시간 보장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현재 건설 관련 일에 종사하는 장 씨는 지금은 매달 수천 달러를 벌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혹사당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 떼고 주니까 우리한테 작게 주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는 보통 그때 당시 내가 한 달에 3, 40달러? 그것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평균치고 그저 3년 동안. 한 80% 어떻게 딱 봐야죠. 굉장히 억울하지요. 아유. 그 여기서 주는 것처럼 줬으면 거기 난 3년 일했는데 북한 또 가족들도 많이 돈 보내주고 그런 북한 가족들도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됐으면 여기서 주는 했으면.
한국통일부가 27일 발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13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 임금의 평균 70% 이상을 상납하는 등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임금 착취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러시아 파견 노동자는 1인당 월급으로 50달러에서 150달러를 받은 반면에 상납금은 4배가량인 65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중서부 도시에서 성직자로 활동 중인 존 김 목사는 북한 정부가 파견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면 강제노동 논란도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자가 일해서 자기가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제노동 아니면. 아니 그거 안 받, 못 받고 지금 뭐 0.2%, 3%, 5% 이런 정도로 받고 하는 게 강제노동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뭐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노동자들이 일한 것만 딱 다 현금 주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 목사는 러시아의 파견 노동자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프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게 뭐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는 다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수와 집에 가고 뭐 본인만 손해나는 거죠. 첫째로 인건비, 그 다음에 생활 조건,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것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죠. 뭐.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계속 거짓말 하는 거죠.
폴커트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공개회의에서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르크 대표는 북한 정부는 또한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이들 중 다수를 면담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also exerts a high level of control on workers sent abroad, many of whom have been interviewed by my office.
그러면서 이들은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 극단적 수준의 감시, 신체적 폭력, 최대 90%의 임금 몰수 등 끔찍한 고난의 삶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2020년부터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가 건설,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40여 개 국가에 10만 명이 있으며 노동자들은 정보기술 분야를 제외한 채 연간 5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훨씬 더 강력하다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6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등과 관련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우리는 북러 간 새로운 관계에 관한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종류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북러 관계보다 분명히 훨씬 더 강력하다면서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 2만 8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미한 양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엔 그런 것이 없다면서 따라서 푸틴의 평양 방문과 양국이 체결한 새로운 방위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Nothing like that exist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So I don't think we should be too alarmed.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 측면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한 양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최초로 공중, 수중, 해상,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 등이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까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중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더 큰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미한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continue to do what we have been doing. And so far, that has been very effective in terms of deterring North Korea.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과 선언은 미한 동맹의 힘과 결속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한 양국이 빈틈없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은 새로운 북러 구도의 행위에 겁먹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 억제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서 두 동맹은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이 모든 잠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의 조약 체결이나 위협에 대응할 이유도 없고 과민 반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내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ason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acting this way is because they are weak, they are desperate, they fear the ROK-US alliance.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의 모든 정치전과 협박 외교, 첨단 무기 개발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일으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설사 미군이 한반도에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의 힘을 이길 수 없다면서 과잉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보내고 북한이나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군사동맹 체결 등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해 미한 양국이 더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과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미국과 한국은 함께하는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속적인 훈련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이미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중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 프리덤 엣지 같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을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the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together. They don't need to do more. They need to continue to sustain ongoing exercises.
긴장 완화를 위한 미한의 대응 수준 조절 필요성과 관련해선 북한은 원하면 언제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긴장 고조의 원인은 바로 북한이라며 미한 양국은 결코 방어 태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의 부상 기항은 시의적절하게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고 확고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항공모함을 직접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북한이 위협에 맞선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미국의 26대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면서 20세기 초 그의 외교 정책의 특징은 그가 자주 사용한 문구인 부드럽게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 라는 말에 잘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함의 별명이 큰 몽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부상기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과시한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북러의 위협에 맞서 미한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늘려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지금까지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충분했지만 이제 푸틴의 방북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가 형성된 만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was enough. Now with the comprehensiv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given Putin's visit with Kim Jong-un, we need to do more than that.
또 프리덤 엣지 훈련 등 미한 합동 군사훈련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향후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되고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지금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당장 눈앞에 닥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더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을 관여시켜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한 양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프리덤 엣지 훈련은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관심이 없는 만큼 우리는 항상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의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뉴스 따라잡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4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두 발의 총소리가 사라예보에 울려 퍼집니다. 이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부부는 사라예보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육군 열병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총을 쏜 사람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세르비아의 해방운동을 펼치는 비밀 결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보내고 한 달 뒤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서고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와 전쟁에 참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1919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7개월이 지난 1919년 6월 28일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합니다. 1919년 6월 28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온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피살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 대표와 패전국 독일 대표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동맹국에 전쟁의 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13% 영토를 빼앗겼고 군 규모도 제한됩니다. 또 독일은 32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이후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배경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활동을 조직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you know, elections are...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 출연했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